2024년 한 해도 벌써 이제 한 10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또 그 정반대 쪽에 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또 뭐라고 할까 하여튼 좀 분노가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조금 더 편안하게 그죠? 간섭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 우리 주님께 구하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무 애착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기도 우리 작년 주일 학교 때 전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넘어간 게 하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주님과 주님의 선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찾아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서서 자, 한 절이니까 아무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큰 보상으로 자신을 제시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로 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신지, 또 우리는 그러한 분을 그러한 분으로서 모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검토를 해볼 때에 하나님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과 혼과 그리고 우리 몸까지 내면의 질서가 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정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에 온 세상을 우리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죠? 주관적으로 제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님, 그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바로 그분. 두 번째는 그분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분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때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 그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던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보고 근원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일 돌아가 볼 때 아직 내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에 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순간 거기에는 처음에 주님만 계셨습니다. 그죠? 아직 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만 계셨습니다. 그분의 생명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셔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조성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는 주님과 저만 존재하게 된 겁니다. 내 생명이 딱 만들어지는 막 그 순간에 누구만 있었느냐? 주님하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제가 자아가 형성되고 또 저라고 하는 그죠 임원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주님 그분이 하나님 그분께서 내 생명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생명을 빚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도 나를 시작하게 하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나 놀라운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통로로 사용됐을 뿐이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애초에도 그랬고 제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랬고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생명을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도 그분의 생명이라는 선물로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 생각을 했던 분이 시의 형태로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부터 16절.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 마지막 16절.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내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러니까 존재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기미했던 것이 점점 명확하게 나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존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는 장면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멋지게, 그죠? 웅장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지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존속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데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쭉 이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날 생명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이거 자체가 기적인데 그죠? 기적인데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존재가 가능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떠받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떠받치고 계시다. 존재 자체를 존속하도록 그분이 지금 딱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뿐만 아니라 무생물인 모든 저 존재들까지 그분께서 핵이라고 하는 그죠? 그것들을 딱 결집시키고 그 바깥을 전자가 돌게 하고 그 많은 원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해가지고 분자를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도 존재하고 그죠? 모든 세계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는 보니까 아들, 여기 아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츰 이제 나의 자아가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저에게, 그죠? 제일 먼저 뭐가 존재했을까요? 그죠? 나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나의 자아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받는 게 뭘까요? 사라, 제일 먼저 받는 게 뭘까? 우리 몸. 우리, 그, 뭐지, 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몸이 하나하나 저에게 주어진 게, 저라고 하는, 임원섭이라고 하는 이 자아,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실체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 심장이 주어지고, 눈이 주어지고, 머리가 주어지고, 그죠? 몸이 하나하나. 내 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가, 우리 몸도, 원래 내가 쫙 멀찍이 짜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하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물로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심장을 주시기 시작하고 눈을 주시기 시작하고 코를 주시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몸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선물로 주어졌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귀가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밖에서 누군가 기침을 하고 있네. 남자와 여자가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누군가 둘이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뭐 음악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생각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여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죠. 엄마가 주어진 것입니다. 엄마가.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엄마 뒤에 또 누군가가 서 있는데 아빠가 주어지기 시작하고 친척들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조금 커면서 장난감들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친구들, 직장, 집, 그죠? 통장 계좌,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돈. 조금 더 크니까 이제 배우자가 주어지기 시작하고. 배우자도 봐봐요. 제가 돈으로 살려면 얼마를 줘야 공짜로 사단 말이에요. 공짜로. 그죠?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생기고 나니까 배우자를 통해가지고 누가 주어지죠? 아들들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들들이. 우리는 딸이 없어서가지고. 딸이 없어가지고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딸은. 아무튼 아들들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들들이.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받은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돈을 지불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 많은 관계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관계들이.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많은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로 오신 분들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중에 80% 손해보는 겁니다. 20%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중에.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겁니다. 관계들. 이 많은 관계들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들, 그죠? 우리가 하는 일들, 내가 빠져있는 그런 것들, 그죠? 스포츠면 스포츠, 영화면 영화, 예술이면 예술. 이 많은 것들이 공짜로 다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들은 이제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본 것들이고, 시간상 이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하여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 있습니까? 뭐 이거 내가 돈 벌어가지고 애써서 산 건데 그렇게 말하실 것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동차 만듭니까? 그죠? 수많은 복잡한 구조와 조직과 관계와 인간 이 모든 하나님이 먼저 만들 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만들어 놓은 이 체계 속에서 선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다. 제가 앞에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대배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늘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꽤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왔던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방식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얘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그랬죠. 아까 생각과 마음 이런 것도 주셨는데 그 생각과 마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영. 그 영이라는 것이 엑기스로 핵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핵으로 딱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도 그분께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모든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영이 그분의 그분이 자신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요 엑기스 이 영을 주신 다음에 이 영으로부터 영을 둘러싸고 있는 생각들 마음 체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아죠. 자아. 그죠? 그다음에 그 혼이 자기 자신을 외부에 발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혼이 지각하고 그죠? 그것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몸이 주어진 겁니다. 몸. 이 어떻게 보면 옵티머스 로봇. 그죠? 아주 진짜 멋진 로봇을 주신 것입니다. 이 로봇이 우리는 아닙니다. 이 로봇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이 몸 속에 우리 몸 속에 혼이라는 형태로 자아라는 형태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성경은 그 이 연과 혼과 몸이 원래 질서 있게 작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몸 속에 우리 속에 죄라는 것이 죄의 습성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상한 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봐 이렇게 탁 뛰면 탁 뛴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뚝 떨어지잖아 그죠? 우리가 뭐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 나는 모르지 중력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죠? 사실은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막 달려가다 딱 섰는데 이렇게 앞으로 딱 넘어지잖아 그죠? 나는 안 넘어지고 싶은데 딱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관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서른 살 정도까지만 자라고 그다음부터는 그 상태로 좀 쫙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그게 아니라 자꾸 그죠? 우리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늙어가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 의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아무튼, 이런 일이 난다는 것이죠.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시간의 지배. 네, 시간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분자가 질서정연하게 딱 형성하고 그 질서가 복잡하게 막 이런 게 생명체인데, 이 질서가 자꾸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헌 것이 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엔트로피 증가의 이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중력이 작용하는지, 왜 관성이라는 것이 작용하는지, 왜 엔트로피 증가라고 하는 이 법칙이 작용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다 명칭을 붙이고 그죠? 이거는 중력이라 하자, 이거는 관성이라 하자, 이거는 엔트로피, 무질서도라는 개념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이 증가한다. 이런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그 현상을 설명해 줄 뿐이지 우리는 그것들이 왜 시작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간에 우리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배.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점점, 이 무질서한 방향으로, 그죠? 그게 죄죠, 무질서가. 점점 무질서한 삶을 살다가 그 무질서의 결과로 늙어가고 죽어가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그죠? 살짝 전환이 돼가지고, 우리도 그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제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할 때는 그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생명의 법칙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없던 것이 있어진 것입니다. 없던 실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은 없던 것을 있게 만들고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들고, 그죠? 그 얘기가 뭐냐면 생명이 창조됐다는 걸 또 다른 말로 무질서한 것이 질서 있게 되고 없던 것이 있어졌다라는 말은 다른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질서한 것이 질서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한 질서로 만들어졌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가장 복잡한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칙이 생명체 존재 속에 생명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과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칙. 이 두 가지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죠. 우리 몸은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을 바꿔주기 전에는 우리는 이 지배 속에서 신음하면서 한숨 쉬면서 끙끙 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영은 아까 혼 안에 들어있는 거 에키스, 그죠? 우리의 그 영은 죽었다가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것과 요 바깥에 있는 것이 언제 정반대 방향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고, 그죠? 날로 더 좋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 우리 혼 바깥에 있는 요 존재는, 그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쇠하여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림을 그리면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마음 속에 질서가 깨어져 가지고 이 혼과 영과 몸이 무질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몸이 질서가 깨어지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 몸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몸이. 이 몸이 죽음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위해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한 수단들, 결국은 선물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해져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돼 버리고 이렇게 이 질서가 깨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 혼, 몸 이런 질서가 쫙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이 질서가 단지 깨져 가지고 몸이 가장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몸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은 안 하지만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결국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최우선순위에 서 있으면 혼과 몸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딱 그렇게 정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최우선순위에 서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우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편한 거 없나?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더 편한 거, 더 맛있는 거 없나? 맛있는 거, 편한 거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맛있는 거, 편한 거, 그거 더 잘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력. 옛날에 호랑이 막사 간 거 얘기해 주셨더랬죠. 에브랜드 가보니까 호랑이 막사가 있는데, 호랑이들끼리 서로 던져주는 음식을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그죠? 그거 먹고 배가 부르고 나면 어디 축 늘어져가지고 이제 잘 때를 찾는데, 통나무로 가지고 쌓아놓은 약간 한 이 정도, 요 정도 되는 높이의 그 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간섭받지 않고 이제 축 늘어져 자기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거기를 누가 올라가느냐가 이제 권력인 거지, 권력. 그것을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한 마리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놈이 막 우들어가게 싸우고, 그 둘이 막 으르렁거리다가 이제 누군가 한 명이 꼬리를 내리면 이제 개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착 늘어져가지고 그런 모습도 지금도 가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매일. 그것을 보고 이제 권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 그거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것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호랑이 막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뭐라 그럴까?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본질상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권력 안에는 명예, 돈, 그다음에 인기, 인정받는 거 뭐 이런 것이 포함되겠죠, 그죠? 그럴 뿐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디 맛있는 거 없나? 배부르고 나면 어디 편할 좀 더 편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편할까? 편하고 나면 죽 늘어져 자고 싶대. 내가 재미없나? 재미나는 거 어디 없나? 그래서 재미나는 거, 그 다음에 맛있는 거, 편한 거, 그것을 좀 더 잘하고, 좀 더 영속적으로, 계속해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거 그거잖아.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거. 호랑이가 바라는 게 그거라니까요. 본질상 차이가 없는데, 다시 말해서 한 마리의 짐승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인데 한 마리의 영리한 짐승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질서가 깨어져서 우선순위들이 이렇게 뒤바뀌면 가만히 놔두면 이게 그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우리가 이제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딱지 하나 더 따려고 그죠? 또 이렇게 빼치기라고 하세요, 빼치기. 탁 쳐가지고 뒤집으면 이렇게 따오는 거. 그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우리에게. 그죠? 한순간에 우리가 그 딱지 하나 별 누가 더 많은지 보고 내가 세 개, 이거 두 개, 그러면 내가 따오는 거죠. 그죠? 이거 딱지 하나 더 따려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점점 엄청나게 소중해지기 시작하고 이 선물들이, 소중한 선물들이 종류가 자꾸 바뀔 뿐이지. 그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이제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들에 집착을 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뒷전으로 밀려나고 배척당하고 우리가 밀어낸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쿠키라고 하는 강아지를 푸들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쿠키가 저를 잘 따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사와서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쿠키는 저를 주인으로 알고 따르는데 그 얘기는 우리 쿠키에게서 저는 쿠키를 돌보는 사람이고 보호하는 사람이고 쿠키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쿠키가 사랑하는 존재고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존재고 그래서 제가 안 보이면 불안해합니다. 어느 곳 장소에 관계없이 제가 안 보이면 막 불안에 찼습니다. 그 분리불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분리불안증. 그래서 이 분리불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우리 쿠키의 집입니다. 우리 쿠키에게는 뭐 인천이 됐든지 온천 제가 사는 곳이 됐든지 아니면 사당이 됐든지 저 시골 내려가 가지고 우리 부모님 집이 됐든지 그죠?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이든지 예를 들어 사당 우리 집이라 하더라도 제가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던 우리 쿠키가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그렇게 쿠키가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 저거보다는 이거 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려고 그 간식을 향해 손을 딱 뻗으면 어떻게 개 키운 사람들 아시잖아요. 네? 김혜경 자매님 그 손을 딱 뻗으면 어떻게 하죠? 예? 네? 이빨을 드러내고 이 차하면 물 태세를 취합니다. 안 그리고 물 태세를 차는 제가 방금 줬는데 그거 누가 줬나 제가 준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더 줄 수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줄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준 건데 다른 걸로 바꿔주려고 손을 딱 뻗으면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방금 그건 제가 준 선물에 불과한 건데 내가 주인인데 그죠? 이 선물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주인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나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걸 뺏으려고 하는 적에 불과한 거야. 적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좀 가짠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교훈을 좀 얻는 게 야 나나 국기나 똑같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저러고 있구나.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깨달음을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우리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잘 얻어낼까 좀 더 얻어낼까 하나님도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좀 잃어버리거나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는 그 뭐 불만, 원망, 짜증, 분노 누구를 향해서 의식을 하든 그렇지 하든 생각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우리 모습 똑같은 우리 쿠키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최고의 우선순위에 꼭대기 올라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준 건데 갑자기 얘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해져가지고 우리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분노, 하나님께 대한 이빨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는 이런 일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아주 처음으로 애초에 태초는 아니고 그죠? 제가 생겨나는 그 애초로 돌아가 볼 때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우리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걸 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인데 전부 다 은혜로 받은 선물들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은혜라고 하는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들을 잃을까 봐서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바로 그분에게 우리 마음이 첫 번째로 가 있으면 늘 그 나머지는 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기서 세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주신 분, 그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들을 그죠? 세상으로부터 받으면 이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제대로 된 원래의 그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자 다시 이것들이 원래 아버지께서 다 주신 것인데 지금 저에게는 이것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게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나에게 온 것들이야. 근데 이것들이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원래의 그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우리 마음속에서 우선순위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원래 나에게 주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서 다시 받는 것.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 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몸도. 우리 몸까지도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딱 움켜쥐는 그 순간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이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빨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빨을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의 삶은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안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우리는 그것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면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여유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짜증, 불평, 불만, 분노 우리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딱 설명하고 있지만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바뀌면 우리가 이제 믿음과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데,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고마운 건데, 오늘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받고 있는 저 햇빛, 그죠? 이 따뜻한 곳에 이렇게 이 좋은, 그죠? 이 교회에 와서 이 모든 것들 다, 우리 몸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건데, 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한다고요? 두염불. 두염불. 하나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망가지고 병에 들고 끊임없이 우리는 늙어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결단하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관점, 제가 아침에 지금 와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면서 지혜롭게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 관점,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로 속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관점 싸움인 것입니다. 관점.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와 태도가 무너지면 우리 삶은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는 살과 피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더불어 싸우느니라.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의 실체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이 관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 그 싸움이다라고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아까 관점이 바뀌고, 그죠? 관점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 삶에서 해석이 달라지면서, 그죠? 해석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자와 다투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쿠키가 제가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그것을 주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빨을 드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존재, 하나님과 다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출발점을 계속 나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그죠?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질 때 그 관점의 출발점, 우리 생각의 출발점을 저를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하실 때 처음 시작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생각의 출발점을 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후에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의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출발을 시키면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들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다시 원래의 정상적인 관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였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줄 것인데, 그죠? 그 좋은 것들 가운데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줄 땅,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저 땅. 근데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 너의 보호자다라는 거죠. 너를 보호하는, 너를 돌보는, 그죠? 그게 나다, 나. 그 땅이 아니고. 내가 내게 주실 줄 그 선물들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존재다. 그 다음에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 그게 바로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과정에서 주님의 임재를 뚜렷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얘기해보면 새 책을, 새 성경책을 사왔습니다. 그 당시에 19,500원 주고 꽤 비싸. 그때가 한 몇 년도야? 그때가 87년이니까 19,500원짜리 그 한양대역으로 되어 있는 그 NIV 그 성경책을 딱 사왔는데, 그 성경책을 샀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오랜 시간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돈을 모아가지고 산 거예요. 그거하고 동아 엘리트 사진이라고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그거는 이제 청계천 가가지고 헌글로 샀습니다.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그 두 개를 딱 객상에 갖다 놓으니까, 야, 이건 안 봐도 배가 부른 거예요. 얘 너무 좋은 거야, 얘. 근데 점심 먹고 오니까, 세상에 누가 들고 가버렸어, 두 개를 다. 점심 먹고 오니까. 보통 대사관은 축 책 펴놓고 갔다 오잖아요. 내 자리 맡아 놓느라고. 그때 세상에 훔쳐갈 게 없지, 성경책을 훔쳐가냐. 그 헌책방에 가서 팔아먹으려고. 그때 그 사람에 대한 그 회의와 미움은 막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막 그 훔쳐간 사람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싫고 미운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미움이 내 마음속에 막 끝까지 차오르니까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가지고 기도처로 들어갔습니다. 독서실. 제가 그 당시에 머물고 있던 독서실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딱 앉자마자 하나님께 헤대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나쁜 날이 이래.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셔가지고 실컷 고생을 좀 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아니면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이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막 헤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한 15분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 짧은 15분이라는 거 하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를 사로잡기 시작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미움이 서서히 있잖아요. 점점 바뀌어가지고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 그 사람이 헌책방에 이거 그냥 팔아먹지 말고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주셔가지고 그 사람도 저처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15분 안에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바뀐 겁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그러고 나서 독서실 문을 열고 우리 학교까지 이렇게 한 걸어서 한 10분 내지 15분 걸리는데, 걸어오는데 제가 제 스스로가 있잖아요. 이게 빛이 환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된 것 같은, 내가 천사가 된 것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까지 오는데 그 당시에 겨울인데 길거리에 보는 아줌마들, 나물 팔고 있는 할머니들, 그 다음에 치킨 가게, 나하고 아무리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막 다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가면서 하나님, 저 할머니가 저 추운데 나물 빨리 팔고 집에 가게 해주세요. 오늘 내 치킨집에 손님이 많이 오게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학교까지 걸어갈 때. 그런 상태가 바뀌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뭐, 그거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짧은 순간 주님께서 제 자신을 만지시니까. 그게 이제 그 상태가, 뭐, 어떤 때는 뭐, 한 시간도 가고, 어떤 때는 5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어떤 때는 한나절 정도 갈 때도 있고, 그게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그분께 가서 기도할 때.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였느냐 하면, 야, 내가 한 15분 정도, 내 영이 그분의 영과 만나서 교제하니까, 그죠? 그분의 영이 나를 휘감으니까, 내가 이렇게나 갑자기 이렇게나 바뀌는데, 아름답게. 나를 그렇게 바뀌게 한 바로 그 본체, 그분 자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황홀할까. 이것을 아직 그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제가. 그죠? 그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미루어 짐작이 되는 겁니다. 미루어 짐작이.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저 베드로 세 명만 데리고. 그래,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원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연약함에 둘러싸인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오셨죠, 그죠? 근데 변화산상에서 원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봤죠,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계를 짓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살면 좋겠다. 이게 이상하잖아, 그죠?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할까?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야, 저 밑에 집에 내려가야 집사람도 기다리고 있고, 애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죠? 베드로는 결혼을 했잖아요. 자기 집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죠? 자기가 어제 물고기 잡던 그 배도 있고, 그것들이 다 저 밑에 있는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여, 여기에서 오니 그냥 주님과 함께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는 기계, 수단,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 몸이면 몸, 생각이면 무형적이든 유형적이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보다 그분 자신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저보다도 아주 내밀하게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저는 이 짧은 그 경험을 통해가지고, 야,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을 직접 뵐 때, 그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계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됐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뵐 때, 야, 내가 잠깐 그분의 빛을 쬐었을 뿐인데, 그죠? 그러고 나서 마치 야광물질이 태양빛에 잠깐 노출이 되면, 이제 태양 없어도 밤이 돼도 빛을 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바뀔 정도면 그 태양 그 자체는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황홀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제가 예전에 또 본부장과의 갈등 속에서 그것도 한번 간증한 적 있죠, 그죠? 갈등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저는 그거 해결해 지금 내 모든 게 지금 내 모든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원수바, 나는 네가 더 겸손해지기를 바란다. 그때 제가 그분께 굴복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제가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제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딱 꿇고 굴복해버리니까, 복종해버리니까 있잖아요, 마음속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심이.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공조실 옥상, 우리 직장의 옥상 공조실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너무나 밝은 거예요. 이건 마치 그 비가 팍 쏟아지고 나서 여름에 그다음에 쫙 갰을 때 그 맑음 있잖아요, 그죠? 마치 제 정신이 그렇게나 맑은 정신을 소유한 것처럼, 그리고 제 자신이 엄청나게 지혜로워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내영 혼 몸 이 질서가 쫙 서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질서정연하게 딱 임하면 이 땅에서도 이런 것들을 물론 짧게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믿음이 회복이 되면, 관점이 회복이 되면, 이 질서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다시 돌아오는, 그죠?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돌려주는 성경책을 다시 돌려받는, 본부장과의 그 문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게 해결되는, 내가 정말 그 해결받고자 했던 내 마음이 꽂혀있던 이것들이 우선순위가 제자리를 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놀라운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 그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일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오늘 너를 그렇게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네가 원하는 것을 받는 그것들로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관점을 회복하고 나면, 이 질서를 회복하고 나면, 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주님이 주님으로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 안 된 상태에서 주님께 막 요거 해 주십시오 그래 요거 딱 해주고 저거 주십시오 그래 저거 딱 주고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딱 바꿔주고 그러면 주님은 주님으로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죠?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낮아져가지고 우리의 제 위치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무릎을 꿇고, 불편하지만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할지니, 이스라엘 산배를 왜 광야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40년간 그렇게 헤매게 다니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자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제일 꼭대기 최고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무엇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성진, 돈, 아이들, 건강, 내 몸.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기도는 그것들을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들을 제 위치에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꾸러 갔다가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러 갔다가 제 자신을 바꾸고 돌아오는 것. 네. 이게 기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 기도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좋은 장인데 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그죠? 요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죄라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니까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최고의 이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 멀리 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몸이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몸 있고 그 다음에 영 있고 그 다음에 아니 몸 있고 그 다음에 혼 있고 그 다음에 영 있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돼 있는 우리 상태인데 성경은 뭐라고 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을 네 것이라고 그렇게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분의 것으로서 다루라. 너희 아이들, 네 아이들, 네 자식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네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붙잡고 그것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마음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제대로 다루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제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급해지고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도대체가 이게 막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것 그걸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막연하지만 상당히 여유를 갖게 돼요. 막 어쩔 줄 모르든 막 조급해지고 막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여유를 찾게 되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내도록 해라. 드러내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관점 싸움입니다. 관점 싸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 관점이라는 것을 유지하기가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바로 그것들로 끊임없이 이 관점을 허물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획책을 다 괴계를 부리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굳게 딱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으로 사노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께서 가지셨던 그 관점, 그 관점, 그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그 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선물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어느 날 그 선물로 받은 것들이 갑자기 그냥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이빨을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빨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고달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와 다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주님께로 가서 완전하게 굴복하면 완전하게 굴복하는 것, 완전하게 복종하는 것, 그 훈련을 계속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간적으로라도 완전하게 굴복할 수 있다면, 순간적으로라도 완전하게 항복하고 완전하게 복종할 수 있다면 즉시로 평안을 얻습니다. 그분의 깊은 위로가 바로 이 관점을, 믿음의 관점을 회복하고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것, 거기에 그분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식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 우선순위, 이것들이 정배열이 딱 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할 때 그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정배열이 다시 딱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 이것 전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제가 건너뛰어서 넘어간 게 있는데 읽진 않고 제가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구하는 한 가지, 내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면 그 구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시편 내용들이 있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떠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러면서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몸과 그분께로 가고 싶은 마음과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분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으나, 이렇게 훨씬 더 나으나. 뭐냐, 주님의 본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시는 기계도 아니고 선물들을 주시는 통로, 수단, 그 수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그 선물들은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 자체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우리가 바로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다면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든 둘째 하늘에서든 공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아름다움, 그 사랑스러움, 그 황홀함, 그분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과연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살면 이 편의로 가득한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직도 우리 주인이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편의로 가득 찬 세상을 나에게 선물할 뿐, 편의로 가득 찬 세상을 나에게 선물해 줄 능력자, 그분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거는 가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진짜 좋은 것,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